에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아마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좀 생깁니다. 과연 사람을 통째로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가 있었을까? 또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또이 요나서 후반부에 보면 큰 방넝쿨이 나오는데 그 방넝쿨을 어떻게 하루 만에 자라서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솝 우화 같은 그런 풍유적으로 지어진 이야기일 것이다. 어떤 신학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고 또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로보암 시대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요나서를 인정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요나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때이 성경책에서 기적을 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요나의 그 체험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는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예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예언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요나가 말한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으로 해서 소예언서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예언서들과 이 요나서가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를 보시면 별로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굳이 하나 꼽으라면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 메시지밖에 요나서에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참 특이한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점에서 이 요나서가 특이한가 봤더니 여러분, 요나서는 특별히 이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보통 예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니느웨에 선포되는 니느웨가 중심인 그런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뒤집어 보면 또 이스라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이 선택받았고 자기들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합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니누에를 떠올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특별히 이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시대 사람이 아니라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 이후에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 일제에 대한, 일본에 대한 그 증오심이나 그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니누에를 정말로 싫어하고 미워하였던 그 마음, 요나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 마음이 아마 이 포로기 이후에 그런 정황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요나는 상당히 이방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편협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나는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거기 빨간 글씨로 된 것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요나는 이스라엘 영토의 회복을 주장하였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최고로 생각하였던 그런 민족주의자였고 또 자기의 민족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국수주의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타적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저는 이 요나서에 숨겨져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함께 이제 또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분명한 소명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무례한 일이고 우리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요나가 도망갔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죽기보다 더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니느웨를, 이방 민족을 얼마나 혐오했으면 이렇게까지 싫어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또한 생각해 보면 1절 말씀, 2절 말씀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악독이 상당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니느웨에 간다라는 것은 이 요나에게는 참 위험한 일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마침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배가 많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그런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행운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을 쳤는데 마침 1년에 두세 번 가는 그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 요나는 거기서 이것이 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배싹을 주고 그 배에 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니누에는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시면 거기에 아수르의 수도 이 니누에가 나옵니다. 한 600마일 정도 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어디인가,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쳤는가 봤더니 이 왼쪽 끝을 보시면 지금의 이 스페인의 남쪽이라고 하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도시로 도망을 쳤는데, 이 니누에로 가는 것보다 3배는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약 2000마일 정도를 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가 어떻게 도망을 치고 있는가, 이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의 기록을 보니까 이 배로 이 스페인에 있는 그 남부까지 가려고 했다면, 2000마일 정도를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1년이 걸렸을 그런 거리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석을 보게 되었습니다. 뱃삭도 엄청나게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돈을 지불하고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요나의 행동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봤더니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에도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 다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반항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업을 하시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이제 어떻게 이 사업체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순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래요.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서 집사님 이번에는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성공하는 거니까 그냥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교회를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 보면 중직자의 자녀들이 고3이 되었다고 교회를 빠집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빠졌는데 명문대에 들어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고등부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수련회가 없습니다. 학원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예배가 아침 7시에 있었습니다.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명문대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학원에 겹쳐지면 빠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지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고3 때 교회를 빠지고 그리고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그것이 바른 모습인가, 그것이 좋은 모습인가, 우리는 환경만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고 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영어로 보니까 거기 어떻게 됐습니까? But the Lord라고 합니다. But God라는 말이 이 성경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보시면요, 이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But the Lord, but God.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이 이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시니까 배가 깨질 지경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리고 그리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저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이 선장들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그 종교를 따라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잠을 자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장의 믿음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재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쓰였나 봤더니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할 때 이 니느웨의 악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 요나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이 폭풍우를 말할 때 이것을 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라가, 그 라의 원인, 그 재앙의 원인이 누구에게 뽑혔습니까? 바로 요나에게 뽑혔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악독이 심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악독의 원인이 누구인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요나는 계속해서 이 선장이 추궁하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결국 세 가지로 자기의 정체를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장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가 도망쳤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를 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나는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였지만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저는 이 요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니느웨의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이방인들이 보기 싫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뱃사람들을 구하려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차피 이들도 이방인들인데 어차피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발버둥을 쳤는데 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가? 이 요나의 행동이 참 모순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이 요나는 이 직접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이 뱃사람들을 직접 1대1로 만나보니까 나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 것이었는가를 이 요나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못이었다라는 것을 결국에서 이 요나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탓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 탓을 하게 되면 끝도 없게 됩니다. 결국에 내 친구 탓을 하고 리더 탓을 하고 결국에 조상 탓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끝도 없습니다.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 탓이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탓이라고 할 때 내가 책임을 질 때 그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빨간색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러나 힘써 노를 저어 그리고 능히 못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었다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뱃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싫어서 그렇게 여러분 그 멀리 멀리 도망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데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배를 돌려보려고 하고 요나를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진노를 멈춰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요나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보여준 이 헌신과 노력은 정말 우리에게도 배울 점이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요나에게 이 장면이 참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배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구별되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한 배에 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자크 엘리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모두의 안전은 각자가 하는 일에 달려있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에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참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함께 이어져 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이방 사람들과 한 배를 탔다라는 것 이방 사람들과 이 운명 공동체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마 저는 우리 지금 이 이방인 뱃사람들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요나는 지금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폭풍우를 만나고 같은 재앙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서 온 세상이, 온 나라가 이렇게 함께 애를 쓰고 교회들도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꾸짖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확실한 진리를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려고 살려고 도저히 우리는 그렇게 엄두도 못 내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왜 잠을 자고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에서 이단과 또 몇 교회들로 인해서 언론이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이 교회를 전체적으로 함께 묶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교회만 이렇게 표적으로 삼고 있을까? 이 언론의 기자들을 보면 사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들이 이제 이 거품들을 이 포장된 모습을 버리고 이제 진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을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이번 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을 떨구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도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회가 고통을 받고 이웃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몸으로 삼아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북돋고 그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으로 불러주신 그런 목적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이런 모습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런 잘못된 모습들 무늬만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며 귀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